오늘 말씀을 나눌 브렛 랜드리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11시 45분 예배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브렛이고요. 저는 오스틴 하이츠에 섬기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 함께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저희에게 생명이 되어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고 저희를 변화시키고 저희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는 지금 다윗의 삶에 관한 메시지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과 인물들 간의 관계를 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사울, 다윗과 조나단 같은 그런 관계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다윗과 또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막 읽으신 본문을 포함하여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시작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 북서쪽 14km 정도에 있으며 언약궤를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언약궤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이 상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의 설계를 맡기셨고 모든 구조가 그분의 본성을 드러내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길이 4피트, 너비 2피트, 높이 2피트 정도 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였고 안팎이 모두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순금 덮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황금 천사들이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쳐서 덮고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순금으로 덮인 속재소라는 그 순금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서로를 향해 날개를 덮쳐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백성의 대를 덮는 것이었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1년에 한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그쪽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언약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시각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그 성스러운 곳에 혼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단순한 성막 안의 가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의 장소이자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 속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계시였습니다. 그분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시각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희생을 통한 화목이 있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좌였습니다. 그 다윗은 그 언약궤가 그 도시의 중심, 그의 백성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보이는 언약궤와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이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 이뤄집니다. 6장 6절 7절에서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혼란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 발레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기쁨의 길이 갑자기 멈추어졌습니다. 더 이상 노래하지도 않고 연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만지자 즉사했고 다윗은 해가 났고 그리고 백성은 겁에 질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역대상 13장 병인본을 보면 다윗은 결국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레위인이 언약궤를 오로지 레위인만 들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천으로 덮고 직접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4장은 이 모든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궤에 달린 막대를 이용해야 하고 그마저도 큰 언약궤를 큰 청으로 덮은 후에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5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예배가 자기 백성의 삶 중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왔고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그것은 기쁨의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반나체로 부적절하게 춤추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입던 간소한 제사장의 옷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다윗이 그의 왕의 외투를 벗고 그가 갖고 있던 왕실의 위엄과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천박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품이 없는 모습으로 행동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왕으로서의 체면 대신 평민처럼 행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것은 참 왕의 보좌 앞에서는 모든 세상적인 왕관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외투를 벗고 종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의 평판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벗고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된 왕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구약에 보이는 것들이 예수 안에 와서야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언약궤는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였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밝히십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였습니다. 흠 없는 희생제물의 피가 해마다 그 위에 뿌려져서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풀리신 자신의 피를 지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용서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스르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계시와 화목과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지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곳에 그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의 왕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최종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계시와 화목과 통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보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 때는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기는 힘든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망을 성취나 관계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다윗도 우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코 완수할 수 없었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갈망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인재는 여러분의 전적인 헌신과 예배와 그리고 기쁨을 요구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고 그의 선지자 친구 나단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좋지만 우리의 행실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나요? 자,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에게 물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으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하나님이 7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들이 자신들의 잡신을 위해 화려한 신전을 짓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신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은 그 왕이 자신의 신에게 헌신했고 그 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신에게 영광스럽고 영구적인 거처를 지어드리면 그 신이 가까이 머물며 왕의 왕좌를 강화하고 왕국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논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내가 내 신에게 신전을 지어드리면 내 신은 내게 승리와 번영 그리고 지속적인 왕좌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무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그를 신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였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삶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땅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물리적인 집, 즉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집, 즉 왕조를 그분의 은혜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이 모든 계획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결국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스스로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때에는 언제나 은혜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7장 12절에 내 수환이 타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씨 위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 쓴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집 왕이 거하는 집은 궁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가문을 그 가정의 계보를 변할 수 없는 약속과 조건 없는 언약으로 세우실 때 그것을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대한 일이 다윗 자신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돌로 성전을 짓는 것이나 다윗의 지상에서의 왕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곧다 참된 다윗의 아들, 그 보좌와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이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자이십니다. 그는 한 나라를 잠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결코 빼앗길 수 없고 그분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적인 정복을 통해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속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으며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보좌는 생명을 빼앗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깨뜨릴 수 없는 약속과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물리적인 집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여기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하느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 장소이십니다. 성전이 의미했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실체가 예수님 안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나 몇 대세만 지속될 왕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거처 살아있는 청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복음 논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자 참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는 매 순간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의 임재가 닿지 않는 창조의 한 구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원으로는 당신의 영혼이 감동하지 않나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고 느껴지는 경험,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임재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그런 노선과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삶 속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 실제로 살아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불러와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삶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가까우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위원들이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살과 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분의 죽음을 그리고 3일 후에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분만이 이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분이 아니시라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삭슬 그분이 되시는